직장 상사가 다리를 다쳐 회사를 비운 사이 상사인 것처럼 그녀의 업무를 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비서 테스에게 동료인 신시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속치마 입고 춤춘다고 다 마돈나가 되는 건 아니야.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문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88년 미국에서 개봉한 마이크 니콜스 감독의 영화 워킹걸입니다. 제목 직장 여성이라는 뜻대로 뉴욕 증권가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테스 맥길이라는 여성의 직장, 사랑, 성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멜라니 그리피스, 해리슨 포드, 시거니 위버가 출연했죠. 코미디 애정 영화 워킹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 증권가에서 증권회사 여비서로 일하고 있는 테스 맥길은 성실하고 똑똑하지만 학벌이 야간대학을 겨우 나온 게 전부입니다. 이제 나이가 30대에 접어들었지만 원하는 증권 중개인은 되지 못하고 늘 비서로 머무는 자신이 안타깝기만 한데요. 또 그녀는 성격도 냉정하지 못하고 너무 순해 직장 위치를 여러 차례 바꾸어도 여자인 탓에 남자 동료들로부터 놀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녀는 마침내 새로 부임온 같은 나이의 상사 캐서린의 비서일을 얻게 되면서 그녀에게서 여성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냉철한 마음 자세 등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특히 테스는 그나마 자신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저없이 알려달라는 캐서린이 무척 마음에 드는데요. 하지만 생각은 잠시뿐 그녀 역시 상관이라는 직위로 테스를 하인다루듯 부리는 권위주의로 가득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명령에 순종하며 열심히 일하던 테스는 어느 날 캐서린에게 자신이 그동안 생각했던 라디오 방송회사 인수 계약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는데요. 얼마 후 스키사고로 입원해 회사에 나오지 못하는 캐서린. 캐서린의 심부름을 하던 테스는 그녀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인 양 속여 추진하는 걸 알고는 말과 행동이 다른 그녀의 이중적인 성격에 분개하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워킹걸 중에서 칼리 사이먼의 In Love, 사랑 안에서였습니다. 마이크 니콜스 감독의 영화 워킹걸은 한 여성이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유쾌하면서도 박진감 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기존의 남자 주인공의 애정 파트너 역할을 여배우들이 맡았던 것과는 달리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여자 주인공이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남자 주인공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화는 일종의 일터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여비서가 직장 내의 가부장적인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과정을 유쾌하게 보여줬다고 하죠. 이 영화는 처음에 멜라니 그리피스가 여주인공 역할을 맡으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멜라니 그리피스는 1964년 작품 마니로 유명한 티피 헤드런의 딸인데요. 10대 때 배우 활동을 시작했지만 그동안 이렇다 할 작품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출연했던 영화들이 대부분 성적인 매력을 강조했던 작품이라 워킹걸 출연이 결정됐을 때 균형이 맞지 않는 캐스팅이라는 말들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꿈을 이루는 여주인공의 역할을 잘 소화해냈다는 평가를 받았죠.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영화 워킹걸 중에서 크리스티 버그의 Lady in Red, 붉은 옷의 여인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워킹걸의 감독 마이크 니컬슨은 2014년 11월 심장마비로 타계하기까지 50년 넘게 영화, 드라마, 코미디, 연극 등 문학의 전반을 넘나들며 활동했는데요. 주요 작품으로는 1966년 장편 영화 데뷔작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 1967년 작품 졸업, 애정과 욕망, 제2의 연인, 워킹걸, 헨리의 이야기, 클로저, 찰리 윌슨의 전쟁 등이 있고요. 영화 연출과 동시에 코미디언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일레인 메이와 듀오로 연극, TV 등에 출연했고요. 상복도 많았죠. 더스틴 호프만 출연 작품으로 유명한 졸업으로 아카데미상 감독상을 받았고요. 워키토니상, TV상인 에미상, 또 음악계 최고상인 그래미상 등 미국 대중문화 4개 상을 모두 거머쥔 12명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칼리 사이먼의 Carlotta's Heart, 칼라타의 마음, 영화 워킹걸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워킹걸에서 테스가 여성으로서 성공한 직장인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이 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먼저 미국 크래프트 푸즈 CEO를 지낸 아이린 로젠펠트가 있습니다. 크래프트 푸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식품 회사인데요. 하인즈 케첩, 오스카, 마이어, 핫도그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아이린 로젠펠트는 크래프트 푸즈 CEO로서 수십 년 동안 업계를 선도해 왔는데요. 두 번째로 다국적 할인 백화점 기업 TJX 컴퍼니스의 이사회 회장인 캐롤 M. 메이로위치를 들 수 있습니다. 메이로위치는 1983년 TJX에 입사한 뒤 승승장구하면서 2007년 CEO 자리에 올랐는데요. TJ맥스, 홈구주, 마셜스 등 3,300여 개 할인 소매점을 운영하는 TJX는 메이로위치가 이끌면서 수익이 거의 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의류에서 가정용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찾는 쇼핑객에게 저렴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고 말했는데요. 또 다른 여성 기업인으로 화학회사인 뒤퐁의 CEO를 지낸 엘렌 쿨만이 있습니다. 쿨만은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사업 경력을 쌓기 시작한 후 1988년 마케팅 책임자로 듀퐁에 합류했고요. 2009년 CEO로 선출됐습니다. 쿨만은 회사를 빠르게 혁신해 석유 기반 화학에서 친환경 에너지 및 생명공학 같은 첨단 기술 분야로 초점을 전환했고요. 농업 및 태양광 전지에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The Pointer Sisters의 I'm So Excited. 너무 흥분되네요. 영화 워킹걸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워킹걸 함께하고 있는데요. 워킹걸은 제작비 약 2,900만 달러로 전 세계적으로 1억 2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하죠. 워킹걸은 1989년 주제곡 Let the River Run이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고요. 1989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뮤지컬 코미디 부문 작품상, 멜라니 그리피스가 여우 주연상, 시거니 위버가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데이비드 그린 감독의 영화 버스터 주제곡 Two Hearts, 두 마음과 함께 칼리 사이먼의 Let the River Run이 골든글로브에서 주제가상도 수상했죠. Let the River Run은 여주인공 테스의 성공을 황홀한 감동으로 다가오게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서 울려 퍼지는 경쾌한 곡이죠. 이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워킹걸 중에서 칼리 사이먼의 Let the River Run, 강아 흘러라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워킹걸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역시 고전 명작이다. 여성판 월스트리트 영화다. 그리피스의 대표작이다. 열정적인 그녀가 아름답다. 멜라니 그리피스보다 시거니 위버의 카리스마가 더 돋보였다. 해리슨 포드만큼 히트작이 많은 배우도 드물다. 멜라니 그리피스 영화 중 가장 애정하는 영화다. 음악이 좋았다. 주연 배우들의 화려함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영화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워킹걸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영화 워킹걸은 때로는 순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콘크리트 정글 같은 곳의 생태계를 보람있고 재치있게 보여줬다라고 호평했고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워킹걸은 그야말로 볼거리로 가득 찬 등장인물들이 바보스럽고 우스꽝스럽게 행동하는 스크루볼 코미디 영화다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워킹걸 중에서 소니 롤린스 퀸테트의 Poor Butterfly, 가위 없은 나비 함께 듣고 오시죠. 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테스가 비서였다는 사실을 잭이 알게 되는데요. 자신을 속인 거냐고 묻자 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서였다면 날 만나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회의장을 떠나는데요. 명대사로 꼽히고 있죠. 또 다른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테스가 반복적으로 했던 말입니다. 기회는 내가 만든다. 이번에는 워킹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승진에 실패해서 의기소침해 있던 테스가 남자 동료 루츠에게 새 직장을 소개받아 찾아갔다가 그에게 성희롱을 당하는데요. 그때 다시 자리로 돌아온 테스는 함께 일하는 증권 전광판에 커다랗게 치사한 투쟁이 루츠라는 글자를 넣어 고의로 그런 남자를 소개한 루츠를 망신시키는 장면, 명장면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여성 관객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면서 영화의 오락적인 재미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새로운 회사의 중진에게 발탁돼 새롭게 입사한 테스. 첫날 회사에 들어가 자연스럽게 비서 자리에 앉는데요. 비서가 다가오더니 테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제 자리인데요. 테스는 비서가 아니라 그동안 원하던 사무실을 갖춘 증권 중개인이 된 걸 알고는 감동에 벅차 전 회사 동료에게 전화하는 장면, 명장면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칼리 사이먼의 스카, 상처 들려드립니다. 영화 워킹걸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gray day in February. Some flecks of white, but mostly brown. Purple surprises riding in on a nerve begins to excite you before it settles down.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자신의 실력을 끊임없이 갈고 닦으면서 결국에는 원하는 자리까지 올라온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워킹걸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워킹걸 중에서 칼리 사이먼의 Looking Through Catherine's House, 캐서리의 집에서 창밖을 내다보다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이 밤하늘 한번 여유있게 올려다볼 틈도 쉽게 생기지 않는데요. 그래도 이 겨울이 가기 전에 반짝이는 별 구경 한번 해보세요. 겨울철 별자리에는 가장 밝게 보이는 1등급 별들이 많아서 이 별 구경하기 딱 좋은 계절이라고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당신과 만날 봄을 기다리기에 이 외로운 겨울이 길어 보이네요. 당신은 별을 밝히는 천사.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당신이라는 가사의 All the things you are. 1930년, 40년대 미국 최고의 재즈 가수 엘라 피제럴드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4명의 형제들로 이루어진 바버샵 그룹 밀즈 브라더스 음악과 함께 할 텐데요. 첫째 형 존 주니어와 둘째 허버트, 셋째 해리, 넷째 도널드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이발소에 모여서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요. 화음을 맞춰 노래를 부르기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밀즈 브라더스라는 그룹은 첫째 존 주니어가 18살이 되던 해 발표한 첫 앨범부터 많은 사랑을 받기 시작했고요. 이후로도 발표하는 곡마다 큰 인기를 끌었지만 1936년 존 주니어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팀원들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맏형의 죽음은 밀스 브라더스라는 그룹에도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되는데요. 이 영향으로 그들은 몇 년 동안 음악적으로 방황의 시기를 맞게 되죠. 그러던 1943년 11월 종이 인형이라는 제목의 페이퍼돌이라는 곡이 다시 대히트를 치게 되면서 밀스 브라더스는 재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존 주니어가 떠난 빈자리를 동생들이 채우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했던 페이퍼돌.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까요?
I'm gonna buy a paper doll that I can call my own. A doll that other fellows cannot steal. And then the flirty, flirty guys with their flirty, flirty eyes will have to flirt with dollies that are real. When I come home at night, she will be waiting. She'll be the truest doll in all this world. I'd rather have a paper doll to call my own than have a fickle-minded real-life girl.
And that's why I'm blue. She's gone away and left me just like all dolls do. I'll tell you boys, it's tough to be alone. And it's tough to love a doll that's not your own. I'm through with all of them. I'll
"난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종이 인형을 살 거야. 변덕스러운 그녀보다 훨씬 진실된 인형일 거야. 라는 가사의 페이퍼돌. 존 주니어가 세상을 떠나고 난 7년 뒤에 그들에게 찾아온 히트곡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페이퍼돌을 발표하고 나서 또 7년이 흐른 뒤에는 감미롭고도 감동적인 노래를 하나 또 녹음하게 됐는데요. 이 밀스 브라더스의 초창기 음악 스타일처럼 기타 하나에 그들의 화음을 더해놓은 곡 Daddy's Little Girl, 아빠의 어린 소녀라는 곡이 또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는요, 결혼식 피로연에서 춤을 추는 문화가 있어요.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가 함께 추는 춤이 있고 또 아들을 장가 보내는 엄마가 아들과 함께 추는 춤. 그리고 결혼식 순서 중에서 가장 가슴 뭉클한 순간이죠. 아빠와 딸이 함께 춤을 추는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아빠와 딸의 춤 시간에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곡, 바로 이 밀스 브라더스의 Daddy's Little Girl이라는 곡입니다. 넌 무지개의 끝자락과도 같은 나의 보물단지, 넌 소중한 아빠의 딸아이, 넌 귀중한 보석 같고 나에겐 희망의 빛이고 별이야 라는 딸을 향한 아빠의 진심이 가득 담긴 곡 Daddy's Little Girl 한번 들어볼까요?
You're the end of the rainbow, my pot of gold. You're daddy's little to heaven hold. A precious gem is what you are. You're mommy's bright and shining star. You're the spirit of Christmas, my star on the tree.
You're the Easter Bunny to Mommy and me. You're sugar, you're spice, you're everything nice, and you're Daddy's little girl. You're the end of the rainbow, my pot. Precious gem is what you are. Your mommy's bright and shining star. You're the spirit of Christmas, my star. You're the Easter Bunny to Mommy and me. You're sugar, you're spice.
처음엔 클래식 연주곡으로 만들어졌다가 1949년 가사가 붙여진 이 노래는요, 이후로 수많은 가수들에 의해서 녹음이 되는데요. 딸을 향한 아빠의 애틋한 마음이 이 밀스 브라더스의 화음과 만나 그 감동을 배가시켰기 때문일까요? 이 미국 사람들은 밀스 브라더스의 이 버전을 지금까지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타 하나에 맞춰지는 밀스 브라더스의 화음도 매력적이지만요. 또 주로 기타 연주를 담당했던 존 주니어가 폐렴으로 26살에 세상을 떠난 뒤로 밀스 브라더스의 음악은 이 다양한 관현악단의 악기들로 더 풍성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이 관현악이라고 하면 나무로 만들어진 플루트나 뭐 오늘날에는 이 플루트나 이런 것들이 다 금속으로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요. 예전에는 다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 플루트나 클라리넷, 오보에와 같은 목관악기, 또 금속으로 만들어진 트럼펫, 트럼본과 같은 금관악기, 또 줄로 이루어진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현악기, 또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트라이앵글이나 팀파니 같은 타악기들로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을 관현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웅장한 관현악단과 함께한 밀스 브라더스의 음악들 다음 시간에 또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이 관현악의 반주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연말 분위기와도 잘 어울려서 더 신나게 느껴지는 곡 까만 새야 잘가라는 제목의 바이바이 블랙버드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1970년 이날 미국의 환경운동가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일깨우고 현대환경보호운동을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위해 지구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은 세계적으로 190여 개 국가에서 정부 차원의 환경보호 정책을 추진함은 물론 민간 분야에서도 지구를 살리기 위한 많은 일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런 변화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비효율적이고 극심한 오염을 일으키는 자동차 연료를 제한 없이 사용했습니다. 공장들은 검은 연기, 공장 폐수 등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관이나 여론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검은 연기는 번영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운동가 레이첼 카슨이 1962년에 펴낸 저서 침묵의 봄은 세상에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은 생태계의 위기, 환경, 공기오염과 건강에 관한 위험성을 날카롭게 파헤침으로써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책은 24개국에서 발행돼 50여만 권이나 팔리면서 사람들의 인식에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레이첼 카슨은 특히 신이 내린 물질이라며 찬사를 받던 DDT가 사실은 지구와 인류에 엄청난 해를 가져오는 물질이라고 경고하며 환경보호운동에 불을 지폈습니다.
DDT는 디클로로 다이페닐 크라이클로로 에테인이라는 합성 살충제의 약자입니다. 스위스의 화학자 파울 헤르만이 발명한 것으로 헤르만은 이 공로로 194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DDT로 말라리아와 티푸스를 일으키는 모기를 없애 수백만 명의 민간인과 군인들을 질병에서 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각종 해충을 없애 농업 생산을 늘리는 총화로도 각광을 받았습니다. 세계 빈곤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도 살충제뿐 아니라 이나 빈대를 잡기 위해서 막대한 양이 뿌려졌습니다.
당시에도 DDT의 해독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피해를 집중적으로 파헤치질 않았습니다. DDT의 인기가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해양생물학자이던 레이첼 카슨이 심각한 생태계 파괴, 암 발생 등 그 독성과 피해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독성을 지적할 뿐 아니라 강력한 반대 운동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If we are ever to solve the basic problem of environmental contamination, we must begin to count the many hidden costs. 레이첼 카슨은 우리가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행위로 인한 안 보이는 수많은 피해들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카슨은 정부, 기업계, 남성 중심의 과학계, 언론 등 모두의 비판과 탄압 속에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카슨은 정부의 DDT 사용 금지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레이첼 카슨은 1907년 5월 27일 펜실베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동산업을 하는 아버지 로버트 카슨과 교사인 어머니 마리아 카슨 사이에서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레이첼의 꿈은 소설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레이첼은 글 쓰는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불과 10살 때 쓴 소설이 어린이 잡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여자대학에 들어가서도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레이첼은 도중에 전공을 생물학으로 전환했습니다. 레이첼은 대학을 마치고 메릴랜드주 발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으로 가서 동물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30년대 중반에는 워싱턴에 있는 연방정부의 수자원 연구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레이첼은 여러 권의 책도 썼습니다. 처음에는 월간지 아틀란틱에 글을 썼습니다. 바다의 여러 가지 생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어느 출판사가 그에게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써보라고 권고했습니다. 레이첼은 1941년 첫 저서 해풍 아래서를 펴냈습니다.
1951년에는 두 번째 저서 The Sea Around Us가 출판됐습니다. 우리 주변의 바다라는 뜻인데 1000군데 이상의 바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생태계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1년 이상이나 가장 잘 팔리는 책, 즉 베스트셀러의 위치를 고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최우수 도서상도 받았습니다.
책도 많이 팔리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자 레이첼은 1952년 정부 일을 그만두고 미국 동북부 메인주 해안으로 가 저술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1955년에는 The Edge of the Sea를 펴냈습니다. 바닷가라는 뜻인데 바다에 면한 미국 내 곳곳의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흥미진진하게 담고 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으로 평가되는 레이첼의 저서 침묵의 봄은 한 친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친구는 바다에 면한 조류 보호 구역에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국은 여러 해 전부터 모기를 죽이기 위해 비행기로 그곳에 DDT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바닷물이 오염되고 많은 새와 물고기들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DDT의 인기가 높아 이를 비판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레이첼은 여러 잡지사에 이 문제에 관한 글을 싣도록 건의했지만 어떤 잡지사도 그 같은 논란거리를 싫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레이첼은 직접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레이첼은 4년 동안 세계 각지로부터 DDT로 인한 피해 발생 사례들을 수집하고 이를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62년에 침묵의 봄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아름다운 마을이 점차로 생명을 잃어가다가 봄의 소리, 새들의 소리가 사라진 죽음의 공간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어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으로 파괴되는 생태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이어서 DDT와 같은 살충제와 농약이 새, 물고기, 야생동물, 인간에게 미치는 파괴적 결과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무서운 것은 생물의 몸에 들어간 DDT는 체내에 남아있을 뿐 아니라 새끼들에게도 그대로 이전이 되고 먹이 사슬을 따라 다른 동물에게도 옮겨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합성 살충제의 피해에 대해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듀퐁, 몬센토 등을 중심으로 한 화학업계는 즉각 그 책이 비과학적이고 감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레이첼에게 공산주의자라는 혐의까지 제기했습니다. 당시는 언론까지도 레이첼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레이첼은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추구한다는 각오로 그 피해를 지적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DDT 사용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레이첼은 계속 각종 모임이나 방송 등에 나가 살충제의 해독과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레이첼은 우리가 전혀 자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이익을 위해 그 균형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해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자 살충제를 제한하자는 법안이 미국 내 여러 주의회에 상정됐습니다. 또 이 무렵 암연구소는 DDT가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증거를 발표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유해 살충제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1963년 케네디 행정부는 환경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여러 주들은 DDT의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 미국 의회는 국가환경정책법안을 통과시키고 이 법안에 따라 미국 환경보호청 EPA는 1972년 드디어 DDT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레이첼 카슨은 그 같은 결정이 내려진 걸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레이첼은 저서 침묵의 봄이 나온 지 2년 후인 1964년 유방암으로 숨졌습니다. 그의 나이 56세, 아직도 한창 일할 나이였습니다.
레이첼 카슨은 비교적 일찍 떠났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가 출범한 환경운동은 그 후 미국은 물론 세계적인 환경운동에 불을 지피게 됐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레이첼 카슨을 20세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00대 인물의 한 명으로 꼽았고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오늘날 지구의 날은 조그마한 마을에서부터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 변화와 인간의 생활 방식을 바꾸도록 추진하는 세계 최대의 민간운동이 됐습니다.
멸종 위기에 있던 미국의 상징 흰머리 독수리는 다시 번성해 이제는 많은 수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지구 환경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한 레이첼 칼슨 여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